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한 이제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많은 이제 나라들, 많은 곳에서 지지하기도 하고 또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간에 이제 걱정하는 소리로는 미국이 이제 저렇게 두 손을 들고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들이 밟아지지 않겠냐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것과 이제 대조적으로 우간다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동성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종신형에 처하고 막 이제 굉장히 강력한 법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반기문 유엔 총장도 우간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미국에 4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간다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4억 달러 원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나라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아프리카는 대부분 많은 퍼센테이지가 기독교 국가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많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간다 대통령이 어떤 막 저런 모습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일들을 했는데 또 그의 질세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통령, 우간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지 아니야. 지금 30년 넘게 독재를 하고 있고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반대파를 늘 숙청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그냥 마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동성애를 나는 거절한다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듯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를 허용한 것도 우간다 대통령이 거절한 것도 결국에는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씁쓸하죠.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그것들 허용할 만큼 동성애자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퍼센테이지라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었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득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마치 인권을 잘 해주는 대통령인 것처럼 보여줘야 다음 대선에 정치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런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원리들, 그런 어떤 이유들, 그런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더 어려운 건 그런 거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대로 표현하면 악인들. 악인들이 더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악인들이 훨씬 더 성공을 합니다. 악인들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압제받고 삽니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의인들은 이렇게 못 삽니까? 라고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더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의인들이 힘 있는 악인에 의해서 고난받고 억압받고 믿음을 더 지키기 힘든 여건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점점 돼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사는 나는 이렇게 더 힘든데 하나님 왜저 사람들을 벌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를 더뭐 좋게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신 걸까? 이런 생각들이 어렵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의 시작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시작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죄악이 관연하고 패역이 가득 찼고 겁탈과 강포, 뭐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서 내가 의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이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 5절부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을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나니 대답하십니다. 결국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한거 내가 심판할 거다. 갈대아인을 들어서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12절부터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일으킨 하나님의 도구, 갈대아 사람이 하박국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초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얍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심판하실 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왜 악인 중에 악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범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를 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의 내용인 거죠. 미쳐버리겠는 거죠. 가뜩이나 상황도 어렵고, 삶도 힘들고, 내 믿음도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도움의 대답이 오히려 내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왜 도대체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바벨론이마 그 악인이 계속 나라를 치고 점령하고 승승장구를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진짜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인들이 계속 득세하는 거예요, 더. 더잘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막 하는 상황들을 막 점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싸우면서 지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잘 되고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야기는 저게 진짜 옳은 겁니까? 저게 진짜 맞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쓰시겠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시면서 그 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은 좀 걸리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 바빌론을 뭐 하시겠다고 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처음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 바벨론 역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딱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더잘 되고, 악인이 나보다 힘이 더 강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더 힘들게 하고, 나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취하는 것 같고, 악인은 오히려 힘이 더 세지고, 더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안에 결국에는 악인은 망하게 될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거짓되지 않다 이것은. 하지만 더질 수는 있다. 시간이 딜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뭐 해라?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가 사느냐? 결국 누가 사느냐? 의인이 사는데 그 의인은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는 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과 같은 의인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멸망시키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멸망당하는 상황 안에 바벨론이 쳐오고 계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 의인들만 따로 이렇게 쏙 빠져갖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쳤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싹 빼놓으셔서 보호하셨어요? 아니에요. 의인도 함께 뭐 당합니까? 똑같이 고난 당합니다. 똑같이 멸망과 같은 상황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죽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이 악인들의 득세하고 악인들의 멸망당하는 상황 과정 안에 의인들도 함께 고난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안에서 결국 우리의 뭐가 드러납니까? 믿음이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해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의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침략을 해서 억압하고 수탈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시개명을 하고 교회들로 하여금 창시개명을 하게 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창시개명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받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쪽 부산과 이쪽을 한 이쪽 경남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나머지는 뭐 좋은 의미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창시개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목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아무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그쪽 지역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사님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막 북한군이 막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끝까지 밀렸을 때 마지막으로 남았던 땅이 딱 그 창시개명을 하지 않고 일본 왔을 때 믿음을 지켰던 그 지역 거기에 딱 경계선이 쳐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악인이 득세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받고 더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부정직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게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잘 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그것들 잠깐 눈 감아놓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뭐합니까? 잘 삽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삽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11조 이야기하고 많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여기에서 11조를 잘 내는 사람들 11조를 내고 11조를 내면 교회에서 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조를 그렇게 낸 성도들 중에 정말 소위 말하는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11조 잘 냈더니 부자 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이나 되세요? 한 100명 중에 그런 사람들 몇이나 있을까요? 한 10% 될까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형편이 그대로거나 그대로면 좀 다행이에요. 오히려 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어? 그대로인 사람이 월등히 많죠. 그럼 11조 잘 내면 복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굳이 왜 예수님 믿어야 하냐? 굳이 왜 11조 내야 하냐? 굳이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냐? 오히려 난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내 생활은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뭐해라?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뭐에서 나올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결과가 단순히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의 어떤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있다라고 해서 사업에 무조건 다 성공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삶의 결과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쪽으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린 떠나는 그날 우리 어쩌면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얼마든지 우리 가정 안에 어려운 일들이 당할 수 있어요. 마치 세월호 사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당하는 그 심판 과정 안에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한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네가 보고 있는 이 유다의 죄악들 때문에 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니 답답하고 어렵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근데 갈대아인 일을 심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해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 고난을 왜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합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하박국이 또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리고 이때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으면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누가 의인이고 진짜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구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겠죠. 아,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아, 의인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멸망 중에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의인이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3장에 와서 이 소위 말한 이제 은혜를 받은 하박국의 고백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일을 빨리 행해 주십시오. 그 일이 뭘까요? 바벨론이 심판하는 그 일.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그 일. 그 전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이 하나님 빨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라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박국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무슨 상태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망한 상태예요.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놔서 망한 상태. 근데 하박국이 이야기하죠. 그 상태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소양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때 그런 상태 가운데 그런 인생의 어떤 타이밍에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가 확인이 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없어도 제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내 소유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내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믿고 없는 상태를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뭐해라?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과정을 통과해 갈 수 있는 힘은 믿음 아니고는 통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아직 우린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정말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보다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라고 미혹하는 것들 속에서 아니면 믿음을 지킬 때 오는 고난들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마치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를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미혹에 넘어가고 고난에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놔버리는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고난과 이런 멸망과 같은 상태 가운데 지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아,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거 못하겠다. 더 이상 이거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배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고난받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의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목사, 뭐 장로, 직분을 가진 게 의인 아니에요. 의인은 봉사 잘하는 사람 의인 아니에요. 의인은 뭔가 종교활동을 많이 한다 의인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라고 보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얘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가? 라는 아무리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고 아무리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나 믿음 있다라고 말하고 다녀도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의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의인은 언제 드러납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더 힘 강하고 멸망과 같은 마치 이 무화과 나무 옆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나가고 있는 그때 정말 얘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우리가 이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상대하고 있는 진짜 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 사람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심판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심판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악인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들 다 그렇게 망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다 심판당하라고? 그래서 이거 주셨을까요? 아니죠. 뭐 해라? 믿음을 가지고 심판당하지? 말아라. 멸망당하지 말아라.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읽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너희 지금 뭘로 살고 있냐? 악인이 득세하는 것만 보면서 뭔가 믿음을 짓고 사는 것으로 인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어렵고 마치 믿음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더 맞는 것처럼 여겨지고 살고 있냐? 아니면 악인이 갖고 있는 힘을 부러워하면서 그것들을 자랑, 그것들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늘 그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없는 내 모습을 한탄하며 살고 있냐?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 살고 있냐? 의인의 삶은 하박국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갖고 싶은 거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때로는 못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혹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거 없을 때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고 그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도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부러워하는가? 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며 살고 있는가?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평하며 먹을 것 많은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세상에서는 아 저렇게 하면 저게 채워지는구나 보면서 그 가치를 따라가려고 70대 때 노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날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옆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뭐합니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평가하실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믿음 아닌 걸로 살았느냐? 그때 되면 평가받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떠들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가는 그때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산 의인이다 라는 평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의인이 아닌 삶을 살아서 악인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런 것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망하는 상황 안에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살아나는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일, 바벨론 초강대국인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일을 통해서 뭐하게 된답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런 삶 되기를 도전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기를 도전해요. 그냥 어떻게 간신히 막 내 믿음 지킨다 막 이렇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데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도전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